무더운 여름철과 장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장마는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불순한 계절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마 휴가철이라 휴가 중이신 것 같습니다.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지 못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에 목적지 확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는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혹은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가 있고 여러 가지 징조로 보아서 거의 목적지에 온 것이 사실입니다. 기차로 말하면 종점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생각을 하라. 자신을 살펴보라. 그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기차 여행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기차 여행을 꽤 많이 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기차로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쪽 이제 동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 거의 청량리역이 종점입니다. 청량리역이 가까우면 어김없이 방송이 나옵니다. 3분 후면 이 열차의 정착역인 청량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잊으신 물건 없는지 확인하시고 목적지까지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저희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방송이 어김없이 나옵니다. 그 방송이 나오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릴 준비를 합니다. 잠자던 사람은 일어나고 또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이렇게 널어놨던 사람들은 가방을 다 싸고 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다가 머리가 다 헝클어진 사람들은 일어나서 머리를 이렇게 빗고 쓰레기 주워 모으고 또 선반 위에 짐도 내리고 그 다음에 상의를 벗고 있던 사람은 옷을 입고 신발을 벗고 있던 사람은 신을 신고 내릴 준비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시 후면 이 지구의 인간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과 함께 천국으로 가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올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이 지상의 인간살이는 계속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육적인 삶에 쓰여지던 것들을 정리하시고 영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림행 열차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차 여행을 하던 사람이 종착역을 3분 앞에 두고 깜빡 잊어버리는 수는 없어도 재림을 향해서 여행하던 사람들은 방송을 듣고 또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망각 증상이에요. 분명히 오실 것을 알고 있지만 깜빡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섭 현상입니다. 분명히 오실 것을 알지만 여러 가지 가정의 세상에 먹고 살아가는 일에 복잡한 일들이 머리에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재림이 가물가물하게 사라지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목적지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그동안 드리던 여러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를 모아서 내릴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일곱 가지 준비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를 다 기억해서 준비를 갖추시면 이상적이겠지만 다 기억이 안 되시더라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셔서 준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현재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큰 평수를 싼 값에 사야 되겠다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신문에 날 때마다 광고지를 볼 때마다 아파트만 봅니다. 어디를 가야 교통도 좋고 자연 환경도 좋고 싼 값에 살까? 사는 날까지 끊임없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꿈에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사건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관심이 이 지상의 생활, 이 땅의 것들로부터 하늘로 옮겨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관심을 가지고 살라. 훌륭한 믿음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식일 오후 베다니 학교 시간 그리스도인 생활신조, 재림교인 생활신조 열 번째에서 항상 따라 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투쟁하는 것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기적인, 교만한 자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보에 여러 주에 걸쳐서 기록으로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는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진짜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기하고 싸웁니다. 날마다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숙해져가는 생활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지극한 관심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자 하는 심령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면서 변화함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걸었던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동물학자 중에 로버트 로젠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동물학자는 실험용으로 집에서 들쥐 2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가 한 3개월간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또 여행을 가면서 3개월당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물론 그 집에는 쥐들을 계속 사육하는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떠나면서 그 200마리의 들쥐 가운데 50마리의 쥐 머리에다가 흰 페인트로 칠을 조금씩 해놨습니다. 그리고 쥐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가고 보니까 이 사육사가 보니 그 들쥐의 한 50마리 머리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 주인이 왜 이 50마리에다가 표시를 해놓았을까? 분명히 뭐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 쥐들이 아주 우수한 쥐거나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해놨을 것이다 하고 그 50마리의 쥐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먹을 것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한 번씩 더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아주 지극한 관심을 50마리에다가 조금 더 쏟았습니다. 3개월 후에 와보니까, 이 동물학자가 와보니까, 그 50마리, 자기는 무슨 특별히 골라서 해놓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 50마리의 쥐가 다른 150마리의 쥐보다 훨씬 발육 상태가 좋고 아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사육사에 관심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지금 사람의 생활은, 나 개인의 생활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품성의 변화입니다. 다 우리가 주님처럼 닮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까? 뭐 조시는 분도 잠깐 일어나셔서 대답을 하고 주무시죠.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다 원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원하십니까? 네, 다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일과 우리가 가진 이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에 적극적이고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는 가정에서 영적인 삶을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금 말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사람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인간입니다. 하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 간자가 사이 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인간적인 삶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안은 즉시 한 개인의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가정의 행복은 곧 개인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치지 않는 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3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도 효과도 없으니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드니 나나 잘 다니자.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개인적인 정욕을 갖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구하면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가정에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위한 장치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품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전혀 안 하는 날은 없지만 아주 부실하게 소홀히 하는 날이 더러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제가 이런저런 실험 끝에 가장 그래도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을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가정의 어느 한 구석 공간, 뭐 기도하는 시간 장소가 10평씩, 15평씩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 공간을 기도하는 공간으로 어떤 특별한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의 구원과 함께 개인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장치를 해놓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런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리던 것이라 성경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성경의 표현이 부정에 부정을 하여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문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모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폐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은 열심히 자주 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오기는 아주 먼 거리인데 성실하게 열심히들 잘 오십니다. 혹시라도 특별한 일 없이 교회를 나가기 싫은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재림의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는 일에 열심을 가지십시다. 다른 인간적으로 좀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적어도 교회 예배 시간이 되면 화요일 저녁이건 금요일 저녁이건 예배 시간이 되면 마음과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 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 선수들은 그 운동의 감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피아노 치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쳐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을 시키려면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연습량이 있어야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이 필요해, 감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무뎌져 가지고 도무지 깨달음이 없거나 더딘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중요하고 심각한 말씀을 전해도 감이 없어요, 감이. 영적인 감각을 살리려면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영적인 감각을 위한 단순한 생활이 곧 재림을 위한 준비 생활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아주 자주 듣던 말씀인데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3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는 말씀이 그 전 성경절에 나오고, 또 비유하기를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아주 일상적인 일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했습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하던 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31절, 이 31절을 좀 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당장 재림하는 그 시각에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오늘 현재 우리의 생활에서도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적인 삶의 복잡한 구조에 얽매이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홀가분하게 이 땅을 포기하고 떠나갈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갖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상태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걸린 거 없습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습니까? 어디 장롱 깊숙이 뭔가 하고 숨겨놨는데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건 누가 해결할 것입니까? 뭐 없어도 괜찮다면 뭐 깊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을 받는 일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산다면 자꾸 그것 붙들고 있다가 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모임이 많아요, 모임. 모임이 많은 거 좋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모임을 우리 건강동호회 식당에 와서 할 때 보니까 좋더라고요. 밥도 많이 팔리고 좋은 점이 있어요. 또 사람과 우리가 완전히 분리해서 살 수 없습니다. 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교회 나갈 시간까지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은 안식일 오후에 결혼식에 가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이고 결혼식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은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또 카드가 많아요. 은행 카드 뭐 6개, 백화점 카드 4개, 보험은 또 한 7군데 또 들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 정리해 나가기가. 그렇게 복잡한 상태에서 단순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우려면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종합운동장을 연상하고 쓴 것입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객을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인데 지금 하늘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운동장에서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뛰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운동선수들이 복장이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운동선수들.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줄이려고 달리게 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카락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단거리 선수들은 머리를 짧게 깎든지 다 깎아버립니다. 그래야 저항이 덜 오니까. 옷도 아주 최소한 간편하게 입습니다. 수영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하게 입습니다. 축구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입고 축구장에서 뛰면 관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입고 11명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입고 축구장에서 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 사람들 본 사람이라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입고 뛰면은. 수영 이제 막 100m를 출발하려고 쫙 서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다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입은 사람이 하나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정신병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은 간편한 복장으로 하는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뛰어가는 사람은 간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하늘의 관객들이 우리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 정신병 환자같이 보일 거예요. 지금 운동 경기하는데
뭐를 그렇게 많이 걸치고 뛰어다니는지, 복잡한 인간관계, 무슨 재산관계 해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운동하려고 나온 사람들인가, 뭐 하려고 나온 사람들인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사십시다. 가만히 계시는 걸 보니까 정리하기가 싫은가 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걸려있으면 반 강제로 구원을 받아 끌려 나오다가도 다시 그리를 쳐다보다가 망했습니다. 단순하게 사십시다. 증언보감 3권 211페이지와 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모든 다른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단순한 생활 속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일들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성령이 임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또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는데 인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랑의 버금가는 단어 중에 하나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불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은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내시고 다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연약한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질긴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잘라질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어떤 사고로, 어떤 질병으로 언제 그 목숨이 닿을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내 이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내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책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불화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되 혹시 정리가 안 됐을 때 정리, 총정리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불화한 관계를 언제 총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증언보감 3권 22페이지에 예비일에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다. 예비일은 언젠가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금요일 낮 시간입니다. 이날에는 가족이나 교회에서나 형제들 간의 모든 불화를 씻어버려야 한다. 마음속에서 모든 종류의 비통함과 분노와 증오를 다 내어 쫓아라. 안 적어도 평일날 좀 그런 깨끗하지 못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 모든 불화를 다 씻어버리고 아주 화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들어오자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정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로 또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재물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재물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질 없이, 재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관련, 돈에 관련된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생활이고 생활은 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가 아니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 성경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도 사모하고 하나님도 사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포기해야만 한쪽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모하고 돈을 쫓아가는 생각과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목회자들이 말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돈 버는 이야기나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을 내라는 이야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돈 주는 데가 아닙니다. 돈 버는 거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고 가끔 한다는 말이 돈 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 할 때는 대개 보면 직접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외부 강사 초청해다가 나는 말을 그냥 막 못할 테니까 당신이 좀 해주시오. 감동을 좀 주고 헌금을 해주시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꺼려지는 문제. 오늘 저는 잠깐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하면 신앙에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물에 빠진 사람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심령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안 하면 안 될 이야기들이에요. 사람과 관계에서 돈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빚지는 일 불가피합니다. 옛날 이스라엘도 다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고 살라고 했지만 그것을 잘 운영해서 더 늘리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가정에 재난이 와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급적 빚을 지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면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자기가 빚을 안 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 빚질 때에 보증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보증 섰다가 신앙 버리고 사람 버리고 집안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시 마음 상하는 것이 낫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빚지지 말고 보증 쓰지 말고 외상 거래에 길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돈저돈 여기에 갚을 것 잔뜩 남겨두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이 끝나면 누가 다 갚습니까? 아주 간편하게 떠날 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이 간단한 노력과 투자로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재물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에게 뭐 나눠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점심때 밥 한 끼 주는 것밖에 별로 주는 게 없어요. 그전에 한번 안식일 테이블 제작해가지고 하나씩 그냥 나눠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한 몇십 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이런 거 공짜로 받아보기 처음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는 곳이지 재물을 주는 곳이 아니고 교회는 재물을 가져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재물을 왜 가져와야 되는지 이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진리로 돌아와서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자들은 그분에게 자원하는 희생과 헌금을 드림으로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다. 교인들이 마음속으로 자금에 대한 요청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하지 않아도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제발 헌금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로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고 주의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겨 드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약한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전도서 5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끝까지 해결할 것이고 서원하고 안 내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앞두고 하나님과 관계해서 깨끗하게 모든 재물을 정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두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안 갚는 것을 즉각적으로 어떤 징계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정신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 지나간 교회 건축 헌금 명단을 봤습니다. 이 교회 지을 때에 소약한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반도 내지 않았습니다. 선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소약한 것인데 절반도 내지 않은 채 그 문서는 다 감춰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원한 것은 드려야 합니다. 작년에 시조를 헌납하고 이름만 써내고 부스만 써내고 안 낸 분들이 한 150부가 돼요. 부스가. 월정헌금 작성해놓고 안 내신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정리하고 사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결한 삶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다 통제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저는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고 다 정리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달 이상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볼 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올바른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